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공동성명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미한 동맹이 계속 진화하고 확대돼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으로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을 신설하는 현대차 회장을 만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연합방위의 상징성이 있는 한국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에 머물며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를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가 원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크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20일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한 러시아군은 21일 돈바스 지역 내 루안스크주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휴전 협상 책임자는 러시아와 휴전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보돌야크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장은 휴전을 위한 협상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은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치열한 대규모 공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밤 성명에서 돈바스 상황이 극도로 힘들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 슬로비안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군이 돈바스 남부 도네츠크주에 공격 헬기와 탱크, 로켓,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한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에 대한 추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1일 현재 12개 나라에서 92건의 감염 사례와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앞으로 며칠 안으로 원숭이 두창 확산을 줄이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할 방침으로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으로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원숭이 두창의 사람감 감염은 성행위 등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천연두보다는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을 보이다 발진이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몇 주 안에 회복되지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보건당국은 20일 주민 한 명이 원숭이 두창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돼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18일 매사추세츠주에 이어 두 번째 확진 사례입니다. 21일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호주는 10년간의 보수 정권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야당 지도자인 앤서니 알바니즈 노동당 대표는 21일 시드니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공포와 분열이 아닌 통합과 낙관주의를 촉진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구온난화와 원주민 권리, 정체된 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즈 대표는 또 연설에서 자신은 공공주택에서 자란 싱글맘의 아들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호주민들에게 영감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연합훈련 확대와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북한의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한 정상회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먼저 공동회견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oday, President Yoon and I committed to strengthening our close engagement and work together to take on challenges of regional security, including 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고 또 역내 안보 도전에 대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네,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불과 11일 만에 이루어진 건데요. 이렇게 새 정부 출범 후 최단 기간 내에 열린 정상회담입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두 정상이 그 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도 말씀하신 부분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갖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한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현재 핵 역량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는 가운데 올해 초 이후로는 특별히 또 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는 등으로 도발을 이어가면서 비핵화 협상에는 지금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중국을 보면요. 사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점차 이 강력한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에도 기울지 않는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우선순위를 두고 또 동시에 중국 견제를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일본과도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과 또 일본을 방문하는 김에 그 핵심 의제로 북핵 대응 그리고 경제 안보 그리고 지역과 글로벌 과제 이렇게 세 가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 새로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해서요. 지금까지의 군사 동맹에서 넘어서서 경제 동맹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는 그 가치 동맹, 이런 동맹으로 그 확장, 의미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에 있어서는 이번에 일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쿼드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이렇게 네 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의 윤석열 정부도 이 참여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그 지난해 10월에 미국이 제안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는 일본 방문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출범을 공식화할 예정이고요.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여기에 참여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좀 더 경제와 글로벌 협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쪽으로 그 동맹의 의미를 확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가치 동맹을 앞세워서 좀 더 견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짧은 기간에 서울을 방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쯤 한국에 도착해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시작으로 이제 이 한일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 밖에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나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20일부터 2박 3일간 한국을 방문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한 정상회담, 반도체 공장 방문, 그리고 주한미군 방문 등 상당히 바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하나씩 좀 네. 소개를 해드리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날 오후 5시 23분에 미국 대통령 그 전용기죠. 그 에어포스 1으로 오산에 있는 미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그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삼성 반도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6시 11분에 도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미리 기다리고 있던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첫 대면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을 보니까 뭐 22초간 악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그 미국과 한국의 두 정상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그 시찰을 하고 기술 반도체 이런 문제를 주제로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죠.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울 그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을 방문해서 그 헌화 분향을 했고요. 이어서 그 용산에 마련된 한국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청사로 이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원래 그 한국과 미국이 그 합의한 계획에 따르면 이날 1시 30분부터 소인수회담,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 외무장관 또 외교안보 특보 이런 그 몇 명만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양국 대통령이 단독 환담 이런 것을 하고 확대 회담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 이런 것을 이제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소인수 회담이 상당히 길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단독 환담도 길어지고요. 그래서 소인수 회담을 원래는 한 30분 하려 했는데 이게 그 72분 1시간 넘게 그 계속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확대 회담 그리고 또 기자회견 시간이 축소되는 그런 게 됐고요. 또 저녁에는 이어서 그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바이든 대통령 그 방한을 환영하는 공식 만찬 행사가 열렸고요. 이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평택에 있는 그 미군 그 공군 작전 사령부가 있는데요. 여기를 방문해서 그 주한 미군을 격려했습니다.
네, 이제는 그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 발표된 공동성명 또 기자회견 내용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동성명은 미한 동맹을 이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강조됐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그동안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동맹이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군사 동맹의 차원을 넘어서 경제 동맹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설명을 보면요, 한미 동맹은 북한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 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전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동맹관계, 이것이 바로 글로벌 그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실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에서의 핵심 성과로 바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비전을 확인한 것, 이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것은 자유 인권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구현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미얀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한의 무력 도발 규탄하고 또 이러면서 미얀 연합훈련 확대, 또 한미확장 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좀 더 탄탄해지는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정상회담은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올해 벌써 그 ICBM을 비롯해서 미사일을 그 16차례나 발사하고 또 7차 핵실험 준비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그 한국을 겨냥해서 핵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공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한 그 양국 정상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이런 핵도발이 없게끔 그 억제하는 것에 이제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번에 발표된 공동성명 또 기자회견 이런 것을 보면 대개 이제 세 가지 아마 그 움직임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은 그 한국에 대해서 그 기존의 그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북한의 그 핵 공격에 대비해서 연합훈련 계획을 그 새로 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작전 계획,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자, 이런 것에 합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미한 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자, 이런 겁니다. 그동안은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무슨 컴퓨터 게임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축소된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핵 위협이 곧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략자산, 그러니까 폭격기, 항공모함 이런 것을 그 신속하게 전개하자, 이런 것도 하고, 그동안 안 해왔던 기동훈련 아마 이런 것도 하게 될 그런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입니다. 영어로 하면 EDJCG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조기 재가동하자, 이런 그 합의를 했는데, 이것은 그 2016년에 이미 마련이 됐던 건데 2018년까지 그 가동이 되다가 그 뒤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가동해서 주로 한국의 그 외무, 국방 이런 장관들, 그 관계자들이 만나서 북한의 핵 위협, 안보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 계획 이런 걸 세우자, 이렇게 세 가지에 합의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은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담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임사에서도 이 담대한 계획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공동성명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성명에도 이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두 정상이 보면은 일문일답 과정에서 공동기자회견 북한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관련한 지원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경제 협력과 지원이 핵심일 텐데요. 그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앞서서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추가적인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북한이 비핵화 조치로 나아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협력과 지원을 제공한다 이런 것이었죠. 그 관련해서 관심사는 그러면은 비핵화가 전제 조건이 돼 있느냐 대북 경제협력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었는데 사실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비핵화하고는 상관없이 한다는 것이었고요. 실제로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지원은 비핵화 상황과는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북한의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 실행하는 것이 여의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들이 최근 북한의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도 깊게 했습니다.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번에 성명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제 코로나 사태 우려한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북 인도적 지원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도 공동 성명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용의가 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북한이 원한다면 백신, 의약품 이런 것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 윤석열 정부는 이미 그 북한의 그 코로나 사태가 지난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 그 남북 채널을 통해서 지원 의사를 밝힌 그런 그 통지문을 보내려고 했는데 북한이 그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한국, 미국 모두 다 북한의 그 코로나 백신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이런 문제와는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그 일종의 그 진공 상태 이런 그 무응답 상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그 코로나 상태가 상당히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 반응이 없지만 이것이 그야말로 통제불능 상태에 가거나 북한으로서 더 이상 손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태를 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 일문일답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진실하고 또 진지한 제에 달려있다고 답했는데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아무래도 진정성을 보여한다는 의미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그 워딩이 똑같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 내용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만남이라면은 김 위원장과 그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이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했었던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해결이 아니라 실무 차원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을 전제로 해서 그 과정을 밟아서 만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진지하고 진실한지 여부,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동성명을 보면요. 지난해 5월 열렸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 명시됐던 남북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 또 미북정상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뭐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제 명기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동성명이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것을 해본다면은 아마 미얀 당국이 이 문제는 그 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아마 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상황이 당시 그 판문점 그 선언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크게 그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그 판문점 선언을 보면 북한 비핵화, 또 남북 경제협력, 남북 화해 이런 것이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그 미사일, 대남 핵공격까지 지금 고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남북 화해 협력 이런 것을 그 언급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싱가포르 이제 공동선언도 빠졌는데 이것은 역시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선언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거죠. 그리고 비핵화도 지금 그야말로 거꾸로 가고 있는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그 싱가포르 선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적절치 않겠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건지는 저희가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또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윤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문재인 대통령 때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나 또 정부 당국자들은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북한의 비핵화가 핵심인데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그 주장하는 것이 미국의 핵 우산 등을 포함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이거에 이제 거부감을 보이면서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한에 배치되거나 또는 이동해서 그 파견되는 미국의 핵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시키는 것을 굉장히 주장해 왔기 때문에 표현 자체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던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공식적인 표현에 있어서 완전한 비핵화 한반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상에 있어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이런 의미 이것이 이제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미국과 한국 그 정보 당국에서는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심지어 7차 핵실험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도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한을 앞두고 백악관도 뭐 그런 언급을 했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그 보도가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북한의 그 핵실험 또 미사일을 발사 그런 그 징후 뭐 이런 그건 없습니다. 몇 가지도 좀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아마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안을 앞두고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보다 아마도 자신들의 어떤 그 불편한 신기 이런 것을 보이려 한 것이 아니냐. 실제로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 신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안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이 사실은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그 지휘 통제기 핵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 지휘 통제기를 벌써 그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도발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방안을 앞두고 중국의 그 양제츠 정치국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방한 또 일본 방문 이걸 앞두고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좀 중국이 영향력을 그 행사해달라 이런 아마 요청을 했을 수 있고요.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그 관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 건지 또 북한이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이 같은 신호를 보고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은 최근에 지금 북한이 그 북한 언론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상당히 지금 그 어지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핵실험이나 ICBM을 발사하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미한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시킨다고 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이번에 그 흥미로운 대목이 이제 경제 안보 대화. 여태까지 안보 대화는 미국과 한국 간에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운 경제 안보 대화를 그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미국 백악관과 그리고 한국 그 대통령실 간에 경제 문제를 전담하는 그 상설 대화 채널을 만들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동성명 이런 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있습니다. 경제 협력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이런 것이 많은데요. 이것 하나하나가 그 양국 그 당국자들이 다 그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참조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 기술이 상당히 발전한 그런 거고요. 미국은 첨단 기술, 커다란 그 시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합쳐서 한국과 미국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좀 그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그 미국과 한국의 그 앞으로 이어나가야 될 그런 하나의 분야고 한국 언론을 보니까 지금 6월에 미국과 한국이 그 첫 번째 그 경제안보 대화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6월에 그 대화 내용을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방문한 곳이 그 삼성전자 반도체였습니다. 양국 간의 이 반도체 협력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기술, 테크놀로지에서의 협력은 사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사실 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기술과 관련한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미국의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 핵심 이런 그 첨단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지금 사실 미국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이 핵심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협력을 이끌어내고 또 한국의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상당한 규모의 그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상당한 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직접 그 백악관의 그 보도 자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반도체 관련해서의 협력은 사실 중국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 기술력을 계속해서 첨단 분야에서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서 중국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의 협력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말하자면 그 추월이라 그럴까요? 중국을 이제 상당 부분 견제하는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한국은 이제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새로운 그 경제 통상 협력체인 IPF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한국말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영어로 하면 IPEF라고 그런 건데요. 이것은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만든 일종의 그 경제 규범, 공정무역을 위한 그 일종의 그 협의체 어떤 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과거 그 언론에서 자주 나오던 그 자유무역 FTA는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거고요. 네 개가 이제 주요한 그 핵심 그 골자인데요. 첫째는 그 공정무역, 그리고 탄력적 공급망, 그리고 인프라와 그 청정에너지, 탈탄소, 그리고 공정조세, 반부패 이런 것을 그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과 학계에서는 이제 주로 이것이 그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한국은 이번에 이제 참여하겠다 이렇게 그 입장을 밝혔고요. 주로 그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FTA 자유무역 협정은 아니고 공정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쪽에서는 이것이 자신들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언급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야말로 공정무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쨌든 중국 정부는 이것이 그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공동성명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성명을 보면은요 중국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남중국해 또 타이완 해협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그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또한 이번 순방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관측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과 한국의 그 관점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견제하고 하는 것은 미국과는 달리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도 중국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넣지 않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임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계속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공동성명에서 그 들어간 그 문구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내용을 보면 그 양 정상이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갈수록 이 강화되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미국의 주도로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중국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 대만과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 지역에서 중국이 계속해서 그 대만 해협에서 말하자면 무력 시위를 통해서 위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한 그런 말하자면 경고 이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공동성명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으로 워싱턴으로 초청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 올해 안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성명의 맨 마지막 문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을 초청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성명이 나오고 기자들이 아마 그 한국 대통령실에게 물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꼭 가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아직까지 6월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그 대답을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한 9월에는 갈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에는 그 뉴욕에 있는 총회가 그리고 매년 그동안 그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또 간 김에 뉴욕 워싱턴으로 이동을 해서 미국 대통령 당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긴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9월에 그 유엔 총회를 가서 거기서 연설을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을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만나지 않겠냐 이런 계획 관측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일정, 뭐 언급 이런 것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미한 정상회담 소식, 또 공동성명의 의미 등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극한 최현기 기자,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정입니다.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가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미 연방에서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링컨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미합중국을 지켜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얘기입니다.
He was a great president, keeping the union together.
위대한 대통령이었죠. 미 연방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링컨이 그 일을 해냈으니까요.
He was the one that abolished slavery.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이고요. 또 남북 전쟁 당시 대통령이죠.
Emancipation, Gettysburg Address.
노예 해방, 게티스버그 연설. 노예를 해방하고 남북 전쟁을 치른 대통령이죠.
네, 거리에서 만난 미국인들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국인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 하면은 노예 해방과 남북전쟁을 떠올릴 텐데요.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1809년 2월 12일 켄터키주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가난한 농민이셨는데 내가 8살 때 온 가족이 인디애나주로 이사갔고 나중에 일리노이에 정착했죠. 아주 시골 숲속에서 자랐는데 도끼를 손에 쥘 수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요.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은 다 합쳐서 1년도 안 될 겁니다. 혼자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습니다. 16살이 됐을 무렵에는 키도 크고 힘도 좋아서요. 울타리용 나무를 자르는 일부터 농사일, 가게 점원 일 등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로 나서게 됐죠.
꽤 성공한 변호사였던 링컨은 곧 정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을 지낸 뒤에 연방의회에도 진출해서 2년 동안 하원의원을 지냈고요. 그 뒤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변호사 생활에 몰두했는데요. 1854년에 미국 연방의회가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을 통과시키자 링컨은 분노했습니다.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은 미국 서부 준주의 노예제도 허용 문제를 주민투표에 맡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링컨 2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링컨 전문가 해럴드 홀처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왜냐하면 링컨은 노예제도가 사악한 것이며 노예제도는 이미 허용된 지역에만 국한시켜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노예제도와 노예제도 확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뒤인 1858년에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로 나선 에이브러햄 링컨은 스티븐 더글러스 일리노이 상원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일리노이 여러 도시에서 토론회를 열자고 도전을 했는데 당시 훨씬 더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더글러스가 링컨의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해 일리노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링컨은 더글러스 의원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토론회 덕분에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요. 당시 토론 내용이 속기로 기록돼서 미국 전역의 신문에 실렸던 덕분입니다. 이런 유명세에 힘입어서 링컨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고요. 민주당이 두 명의 후보를 내는 등 네 분을 겪는 가운데 손쉽게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한 표도 받지 못했죠. 선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소수의 대통령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과 북으로 확실히 분열돼 있었는데 북부는 인간이 자유민으로서 일해야 한다고 자유민 노동을 믿고 있었고요. 남부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노예노동, 그러니까 강제노동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남부주들이 더 이상 미합중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이 워싱턴 DC에 도착해서 취임선서를 할 무렵에는 이미 나라가 두 개로 분열돼 있었죠.
네, 불만에 찬 동포들이여. 내가 아니라 당신들의 손에 남북전쟁이란 중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정부는 당신들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은 하늘에 두고 정부를 파괴하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부를 보존하고 보호하고 또 수호해야 한다는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것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첫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남부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취임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남부연합군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포트 섬터 미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에 대한 답으로 의용군 모집에 나섰다고 링컨 전문가 해럴드 홀처 씨는 말했습니다.
링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남부와 노예 제도가 미 연방에서 이탈하게 놔둘 것이냐, 필요하다면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통일시켜야 하느냐 하는 거였죠. 링컨은 물론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선거에서 정당하게 선출됐고 미 헌법에 따라서 자신이 대통령이며 화가 나거나 실망했다고 해서 그만둘 수는 없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큰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남북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4년 넘게 계속되면서 약 7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링컨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남북전쟁의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처음에 전세는 북부에 불리했습니다. 북부는 계속 패하고 있었는데요. 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은 반란을 일으킨 주들의 노예들을 모두 해방한다는 노예 해방령을 발표했습니다.
링컨은 미 연방에 대해서 거의 신성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미 연방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예 제도가 없는 나라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노예 제도를 폐지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어떻게 했냐면요. 남부가 북부의 봉기에서 항거하고 있을 때 군사 명령을 내린 겁니다. 남부가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벌로서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이 노예 해방령에 따라서 남부의 많은 노예들이 해방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르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연방정부에 반대하는 신문사의 문을 닫고 간첩 혐의를 받는 민간인을 군사법정에 세우는 등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까지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폭군처럼 보일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링컨은 미합중국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려운 선택을 했던 거라고 홀처 씨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반역자들이 국가를 파괴하는 걸 막든지 아니면 기존의 가치를 지켜내느라고 국가가 파괴되게 내버려 두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환자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자르는 일이 있어도 다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잘라내진 않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링컨은 언제든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임시로 권한을 확대하는 것뿐이라고요.
링컨이 개인적으로 권력을 원했던 거라면 전쟁을 핑계로 1864년 대통령 선거를 취소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군이 계속 패배하면서 링컨에 대한 지지도가 날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링컨은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되도록 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윌리엄 셔먼 장군이 이끄는 북군 부대가 조지아주 애틀란타를 탈환하는 등 전세가 바뀌면서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원한을 갖지 않고 모두에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신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정의에 대한 굳은 결의로 지금 우리에게 안겨진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전쟁으로 고통을 겪은 이들과 그 미망인 그가 남긴 고아들을 돌보고 우리들 사이에 다른 모든 나라들과의 사이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하고 간직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식 연설에서 이처럼 국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이런 전후 정책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는데요. 남군이 항복을 선언하고 닷새 뒤인 1865년 4월 14일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다가 암살범의 총에 맞은 겁니다. 다음날 링컨 대통령이 숨을 거두자 에드윈 스탠튼 전쟁 장관은 이제 링컨 대통령은 역사의 길이 남게 됐다면서 슬퍼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사망한 지 150년이 다 돼가지만 스탠튼 장관의 말처럼 링컨 대통령은 아직까지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링컨 전문가인 역사학자 해럴드 홀처 씨는 링컨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irst, he saved the country. Without Lincoln, there's no United States.
먼저 미국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없었다면 지금 미합중국은 없습니다. 두 개, 네 개로 분열돼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의 일부일 수도 있고요. 둘째는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점입니다. 노예 제도는 미국의 가장 큰 위선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독립선언문에 써 있는데 이를 흑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링컨이 이를 바로잡았죠. 링컨은 또한 훌륭한 연설가였고요.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의 꿈을 실현시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누구든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링컨은 그런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16대 에이브러햄 링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대 대통령인 앤드루 존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한반도를 넘어서 등 공동성명을 세 가지 주제로 나눠 미한동맹이 계속 진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방어와 한미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용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대 악재 공약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공식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으로 종료됐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미국의 10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을 신설하는 현대차 회장을 만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미한 연합방위의 상징성이 있는 한국우주작전본부를 찾아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22일 오후 다음 순방지인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에 머물며 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외국 국가 원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는 전쟁 발발 후 2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20일 마리우폴을 완전 점령한 러시아군은 21일 돈바스 지역 내 루안스크주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휴전 협상 책임자는 러시아와 휴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하일로 포들리아크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단장은 휴전을 위한 협상을 당분간 중단할 것이라며 러시아군은 새로운 공세를 시작할 것이고 이전보다 훨씬 치열한 대규모 공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밤 성명에서 돈바스 상황이 극도로 힘들다며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 슬로비안스크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북부 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로 매몰된 인부가 21일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가 총 10명으로 늘었습니다. 19일 밤 잠무 카슈미르 람반 산악지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터널의 입구가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인부 13명이 바위와 흙더미에 딸렸습니다. 이후 3명은 구조됐으나 10명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중장비 등을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했지만 20일 추가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가 난 터널은 인도령 카슈미르 수도 스리나가와 잠무를 잇는 전략적 고속도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 감염자에 대한 추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감염자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21일 현재 12개 나라에서 92건의 감염 사례와 28건의 감염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으로 며칠 안으로 원숭이 두창 확산을 줄이기 위한 지침과 권고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주로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으로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집니다.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 두창의 사람감 감염은 성행위 등 가까운 신체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WHO는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와 비슷한 계열의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천연두보다는 경미한 증상이 보입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보통 발열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보이다 발진이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며칠 안에 회복되지만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1도로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5월 22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